창세기 1장 2절,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이 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성경 1페이지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민 위에 운행하시니라.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3면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53페이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 강가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우리는 더 이상 조화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회사회에 살고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혼돈이 일상화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날씨의 변덕도 너무나 심한 것 같습니다. 요즘 길을 걸어가면 제 머리가 익는 것 같습니다. 옛날 모스코바를 걸어간 적이 있는데 겨울철에 그때는 제 머리가 어는 것 같았습니다. 남한은 땡볕인데 북한에는 폭우가 쏟아집니다. 정치도 예측할 수가 없고 이번 대선에도 우리가 어떤 롤러코스터를 타고 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경제는 더욱더 심각합니다. 2008년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온 세계 경제가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파생상품이 수천 개나 된다고 합니다. 파생상품은 원래 실물 경제에서 파생된 건데 파생된 것이 실물 전체를 삼켜버리고 있습니다.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우로보로스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우로보로스라고 하는 이 용은 꼬리를 먹다가 점점 맛이 있어가지고 몸통을 먹다가 마지막에는 자기 머리까지 삼켜버리고 파괴했다고 합니다. 이자 꼬리 먹는 것이 처음에 맛있었는데 점점 이거 먹다 보니까 실물 경제 전체가 파괴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혼돈이 일상화된 이런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세계관이 요청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산업사회에서 우리는 무에서 유의 창조를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사실 무에서 유의 창조는 성경이 말하는 창조의 전제요, 또한 논리적 귀결입니다. 물질이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모든 물질 세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또 다른 창조의 모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혼돈에서의 창조입니다. 창세기 첫 장 1절 2절은 혼돈에서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1절은 천지창조에 대한 선언이 되겠습니다. 1장 2절은 창조가 일어났던 그 시점의 땅의 상황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삼중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땅은 혼돈하고 공허했다. 두 번째로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깊음이라는 것은 물인데 온 세상이 물로 뒤덮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아직 히말라야도 나오지 않았고 알프스도 나오지 않았고 온 세상이 캄캄한 가운데, 왜냐하면 1장 3절에 빛이 아직 비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온 세상은 흑암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긍정적인 상황이 세 번째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였다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1장 2절의 관심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땅이 현재의 형태로 나오기 전에는 물 가운데 뒤덮여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물로 뒤덮여 있던 그 상황에, 혼돈의 물로 뒤덮여 있던 상황에 성령이 물 위를 운행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머신이 아닌데 운행한다는, 이런 운행은 자동차 용어 같아서 별로 어울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성령이 hovering over the waters, 성령이 hovering over 하고 있다, 이런 너무나 특이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hovering over라는 이 단어는 새나 곤충이나 헬리콥터가 공중에서 정지된 상태로 날개짓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hovering이 되겠습니다. 공중 정류라고도 하고 정지 비상으로 번역이 되곤 합니다. 자연의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모든 물체는 중력의 법칙을 받아서 이렇게 가라앉아야 되고 내려와야 되는데, 이 우주에는 중력의 법칙을 극복하면서 살고 있는 신비로운 존재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양이 시인이 이런 그 공중정류를 하고 있는 벌새에 대해서 노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황조롱이도 공중정류를 하는 새고, 또 물수리나 쇠제비나 갈매기나 물총새도 이렇게 공중정류를 하는데, 천양의 시인은 벌새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벌새는 1초에 90번 제 몸을 쳐서 공중에서 부동자세로 날고 있다. 나는 하루에 몇 번이나 내 몸을 쳐서 시를 쓰는가. 시 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시를 쓰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괴롭게 해야 시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말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나는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스마트폰을 치는데, 나는 몇 번이나 내 몸을 치면서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가? 아침에 차를 타고 가면 너무나 경건한 신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버스 정류장 앞에서 경건한 자세로 서서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는 이것은 옛날 바리새인이 길거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보다 더 경건해 보여요. 공중에서 퍼드득거리면서 정지 상태로 날고 있는 존재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분명히 지성적인 존재입니다. 어떤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성령이 마치 거대한 새처럼 막막한 태고의 대양 위에서, 굶실거리는 혼돈의 물결 위에서, 아직 알프스도 히말라야의 봉우리도 나오지 않은 그 세상에서 정지한 채로 하늘 위에서 날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지금 태고의 바다 위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성령은 혼돈의 물이 터지지 않고 범람하지 않도록 이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성령은 또한 이 태고의 혼돈의 물을 지키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생명의 모든 생태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조를 건축에 비교한다고 하면 성부는 건축주요, 성자는 말씀으로서 설계사요, 성령은 시행자가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이 있으라 하면 그것이 있도록 시행시키는 자가 성령이 될 것입니다. 화라나의 총리였고 신학자였던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 장면을 주석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은 땅의 존재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싹을 보호하고 있다. 성령은 그 생명들이 자신의 목표를 이루도록 생명을 잉태시키고 물질의 싹들과 활력들을 창조하고 있다. 이제 곧 하나님의 모든 만물 창조가 이루어질 텐데 그 이루어질 모든 창조의 활동들을 성령은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고의 첫 장면에 나타난 성령의 모습은 신비롭습니다. 장엄합니다. 어미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새의 이미지로, 장자의 소요유에 나오는 대붕의 이미지로, 엘콘도 빠사에 나오는 콘도르의 이미지로 지금 물 위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혼돈의 물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가 우리 위에서 날개짓하며 온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는 성령을 볼 수 있었다면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아마 안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혼돈의 물결이 결코 나와 우리의 공동체를 다 휩쓸고 가버리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혼돈의 모든 과정을 넘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창조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창세기 1장 2절의 장면과 너무나 유사한 모습이 신명기 32장 11절에 또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중요한 두 개의 단어가 있었는데, 핵심 단어가 있었는데 그것은 첫 번째는 혼돈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토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운행하다는 단어였습니다. 이 혼돈과 운행하다는 단어가 신명기 32장에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독수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모습을 모세는 그려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하면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듯이, 독수리가 자신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는 모습이 첫 번째 모습이고, 두 번째는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고 있고, 세 번째는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습은 전통적으로 독수리가 자기 새끼에게 비행 연습을 어떻게 시키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하는 모습에 대한 묘사라고 하면 독수리는 자신의 새끼를 정말로 강하게 훈련시키죠. 자신의 보금자리에서 새끼를 물어 던져버리고 새끼가 막 파드등거리고 있을 때 독수리는 그 위에서 비행하고 있다가 그 새끼가 땅에 곤두박질해서 죽기 직전에 독수리가 슉 날아가지고 새끼를 어깨에 받아서 다시 올라오는 이 모습은 너무나 멋있는 모습 같아요. 나도 우리 자식을 이렇게 한번 세게 연습시켜보고 싶었는데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류학적으로 독수리나 수리가 이런 식으로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새롭게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다 하는 이 동사는 일반적으로 어지럽히다 하는 뜻으로 사용되지만 아주 가끔은 찍히다 하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욥기 8장 6절에서 이 동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할 것이다 지킬 것이다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새들은 새끼를 부화할 때나 새끼가 태어났을 때 너무나 예민해집니다.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서 모성적 본능으로 자신의 새끼를 돌봅니다. 저는 어느 날 영국 케임브리지에 있는 동네를 저희 아내와 함께 걸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네, 걸어가고 있는데 거위떼들이 너무나 재밌게 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거위에게 사진도 좀 찍고 그 집도 약간 구경을 할까 하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 거위떼들이 다 함께 일어나더니 점점 내 쪽으로 오더니 내게 가까이 와서는 꾹꾹꾹꾹 하면서 저를 막 이렇게 쏘는 거예요. 제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너무나 놀래가지고 내가 막 도망을 쳤어요. 제 아내 손을 잡고, 그리고 제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내가 거위가 무서워서 도망을 치다니. 새들은 너무나 영물들이고 자신의 보금자리를 지킬 때, 새끼를 지키게 될 때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지키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독수리는 그 새끼 위에 너풀 그리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너풀 그리다는 이 단어는 새에게는 어울리는 단어 같지가 않습니다. 너풀 그리다는 깃발이 너풀 그리다이죠. 따라서 이것이 새라고 하면 너풀 그리는 것보다는 퍼덕이고 있다, 펄럭이고 있다, 그 날개를 퍼덕이고 있다, 보금자리를 지키면서 그 위에서 공중에서 날개를 퍼덕거리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모습은 날개 위에 없는다는 것인데, 이 날개 위에 없는 것은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없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업어주는 모습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를 번역하자면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지키며 그 새끼 위에 퍼덕거림 같이 주님은 그의 날개를 펴서 그를 받았고 그의 날개 위에 업었다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그 모습을 묘사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하나님은 독수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고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광야를 걷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모습도 잘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낮에는 찜통 더위였고 밤에는 추위였습니다. 주위에는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 또 독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끔 아말렉 같은 화적들이 그들을 쳐들어왔습니다. 목마르고 배고파면서 온갖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좋은, 그 물 좋은 강남 땅을 내가 왜 떠났던가? 나는 강남 스타일인데. 싸이가 너무 야하게 춤을 춘 것 같아. 다 우리는 강남 스타일인데 왜 그곳을 나왔는가? 후회도 많이 했을 것이다. 제사장 나라 되는 것, 거룩한 백성 되는 것,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온갖 불평도 많았고 분쟁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을 때가 더 많았지만 그들은 그 메마른 광야를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마치 어미 독수리가 보금자리에 있는 새끼를 공중 위에서 날개를 펄럭거리면서 전공비행하면서 지키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백성들 속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들 위에 계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지성과 능력을 다해서 그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월해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이에서 지키고 계셨습니다. 기어이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세 번째 본문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물은 죽음과 혼돈을 상징해 줍니다.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죽음을 상징하는 물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성경에서 물 이미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태초의 세상이 물에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물 속에서 파멸되지 않고 물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나왔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물 속에서 새로운 인류로 하나님의 나라를 열 메시아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환상을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보다, 1장 10절에서 보니 하는 보다의 주체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환상을 본 것이고 요한복음 같은 장면에 보면 세례 요한도 이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 환상은 아무나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니었고 예수와 세례 요한만이 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올 때 세 가지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이 갈라졌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런 장면을 신현 장면,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장면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인 하늘이 갈라지는 장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아오셨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늘이 갈라지다는 이 동사가 너무나 독특한 동사입니다. 이 동사는 마가복음 1장 10절에도 나타나지만 마지막 장인 15장 38절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15장 38절에서 이 동사는 예수께서 운명하실 때 성전을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둘로 갈라지다, 둘로 찢어지다. 예수께서 운명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이제는 만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는데 하나님과 우리를 막고 있던 담이, 벽이 이제는 무너져 버렸는데 그것이 갈라지고 찢어졌는데 그 사건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는 순간에 이미 시작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간사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는 이제는 멈추었고 정지되었고 마치 끝난 것으로 여겼는데 예수의 세례와 함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하늘을 가르고 하늘 장막을 찢고 찾아오시는 새로운 계시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친숙한 장면입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 이 장면은 이미 기독교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하지만 예수님 당대에는 너무나 어색하고 이상한 장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구약 성경 어디에도 성령이 비둘기의 모습으로 나타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둘기는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했습니다. 희미한 비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상징으로서 비둘기는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도 신명기 32장 11절에서도 성령은 독수리의 이미지로 나타나지 비둘기의 이미지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비둘기 같이 임했다 하는 이 표현은 비둘기의 모습보다는 비둘기가 급강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그에게 임했다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비둘기처럼 예수에게 임하는 성령의 모습은 우리가 그동안 구약 성경에서 본 성령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성령께서는 늘 그동안 세상을 초월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서 hovering over 하셨는데 이제 성령께서 예수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예수에게 임했다 하는 이것은 어떤 방향성보다도 원래 원어에서는 예수 안으로 하는 안으로 그리스로 에이스아우톤 그 안으로 들어갔다는 이런 특이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성령이 예수 위에 머물렀다, 늘 성령은 머물러 계셨다, 이제 예수께서 성령 세례를 받으심으로 성령은 예수의 실제가 되었다, 예수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성령께서 그와 함께 머무시면서 역사를 하셨다, 성령의 시대가 예수님과 함께 도래하였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와 함께 하셨고 머물러 계셨고 예수와 함께 일하시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면은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의 음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장차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는, 부활을 통하여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다고 바울은 말했는데 공간복음서의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순간 이미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모두 이 장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너무나 중요한 구원사적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성령이 물에서 올라오는 예수님과 함께 계십니다. 새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새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으로, 권능으로, 불로, 비둘기처럼 임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임직과 함께 성령의 시대가 도래하고 성령의 새 시대가 왔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나 성령의 선물이 주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성경 본문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3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순절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성령은 교회에 어떻게 임하셨는지, 예수님에게 임하셨던 성령이 이제 교회에 어떻게 임하는지를 이 두 절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오셨을 때 성령은 다시 한번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로 임하셨습니다. 성령은 바람 소리로 오셨습니다. 사실 히브리어에 있어서 또 그리스에 있어서 영은 바람과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성령이 강한 바람의 모습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태고의 바다 위에 날개 치면서 폭풍을 일으키던 성령이 이제는 오순절에 폭풍 소리로 임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찢어질 듯한 소리로 임한 바람은 제자들에게 불어왔고 그 온 집을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요한 칼빈은 가장 그 답지 않은 주석을 하나 하게 되었습니다. 칼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선물은 신체적인 느낌으로 제자들을 일깨워야 했기 때문에 가시적이어야 했다. 칼빈 선생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모든 가시적인 요소를 제거해버렸습니다. 교회 오면 볼 게 없습니다. 또 사실 개혁교회는 이런 가시적인 신앙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경험 이런 것들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첫 선물은 실체적인 느낌으로 제자들에게 일깨워져야 했기 때문에 가시적이어야 했다.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너무나 둔감하기 때문에 그의 능력으로 먼저 우리의 감각을 일깨워야 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는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기 때문에, 성령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는 둔감한 영혼인데 성령께서 오셔야만 우리의 모든 영적 신체적 감각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이 가시적으로 신체적인 체험으로 임했다고 칼빈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 소리로 임한 성령은 다시 불길로 임하고 있습니다. 불길이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바람 소리를 마치 오디오로 듣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불길을 마치 비디오로 보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의 불길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의 가슴은 모처럼 따뜻해졌겠죠? 모처럼 뜨거워졌겠죠? 옛날에 경험해 보지 못한 내면적 변화가 있었겠죠? 신앙 생활에 이런 재미도 있는가? 어떤 환희의 체험을 제자들은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그동안 이렇게 어떻게 냉랭하게 살 수가 있었을까? 성령의 불길이 그들의 가슴을 불태웠기 때문에 그들은 잠을 잘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폭풍 소리처럼 그들에게 들리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정화하고 새롭게 태우는 불길이 필요했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불길은, 이것은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따뜻하고 가장 포근한 장면인데, 세찬 바람 소리로 임한 성령이 불타는 불길로 임한 성령이 이제는 셋째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씩 임하여 있었을까요? 성령의 역사가 온 교회를 폭풍으로 몰아가지 않고, 온 교회를 열정적으로 태워버리지 않고, 각 사람 위에, 기도하는 각 사람 위에 뜨거운 성령의 불길이 하나씩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 공동체적 경험이었지만 개인적 체험이었다. 성령은 한 명 한 명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순절 성령은 기도하는 모든 예수의 제자들 머리 위에 머물러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모습입니다. 이것이 오순절 교회의 모습이었고 영적으로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공허하다는 느낌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은 텅 빈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사실 어둠으로 가득합니다. 인생은 갈수록 혼란스럽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혼돈의 물결을 거스를 힘도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옛날 요업은 너무나 잘 묘사한 것 같습니다. 요업기 23장 8절 9절에 보면 요업이 이런 신앙의 상황을,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신앙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그는 하나님이에요. 요업이 앞으로 갔는데도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뒤로 갔는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왼편에서 하나님이 일한다고 해서 가보았는데 만날 수가 없고, 오른편에 계시다고 해서 돌이켜 가보았는데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영어 성경 가운데 네트 바이블을 보면 내가 이스트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않고 내가 웨스트로 가도 그를 인식할 수가 없고 노스에서도 나는 그를 볼 수가 없고 사우스에서도 그의 흔적을 볼 수가 없다. 내가 동서남북 다 뒤지면서 동양의 지혜를 찾고 서양의 지식을 찾고 남쪽의 낭만을 찾고 북쪽의 보화를 다 찾아도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가 만날 수가 없고 보이지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바로 그 다음 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욥기 23장 9절 10절이 되겠습니다. 어디를 가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는데 그러나 내 가는 길은 하나님은 아신다. 이 모든 혼돈의 과정을 다 통과하고 이 혼돈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 속에 새로운 생명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길러주시는데 이 과정이 끝나면 나는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나의 세상과 우리의 세상과 우리의 교회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물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삶을 매일 살 수 있습니다. 길을 잃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파산을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은 우리 위에서 늘 hovering over 하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배태시키십니다. 그리고 빛을 가져오십니다. 빛과 함께 새로운 주님의 질서를 우리 속에서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참된 빛과 진리와 생명을 기어이 우리 속에서 이루실 것입니다. 오순절의 성령은 우리 위에 계시고 우리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누리면서 혼돈의 물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우리가 참된 생명과 안전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